설교자들 중에는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강단에서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은혜롭고 또 복음적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구원 그리고 삶 그리고 복음과 윤리를 분리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인간의 도덕과 윤리만을 전하는 설교는 분명히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촉구하지 않는 설교 역시도 그에 못지않은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윤리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제시하는 윤리적인 이런 지침들은 매우 실제적이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 과정을 거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고요. 또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하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있는 매우 실제적인 영역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영역에서 그리고 생각의 영역에서 또는 사고의 영역에서 그리고 행동과 실천의 영역에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리고 언어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요. 그리고 비진리의 영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또 비진리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일은 사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또 자신의 정체를 감추면서 비진리 가운데서 암약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망상을 심어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죽음 그리고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사단과 대적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비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그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사단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을 잃고 그 세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인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실천할 때 각각 서로 지체된 이웃과 함께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서로 지체가 된 그 이웃은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옛 사람들의 공동체인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진실해야 되고요. 또 진리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는 늘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또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때 무엇보다도 진리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은 마귀가 심어놓은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이 비춰주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가 거짓으로 심어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인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에 기반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말의 영역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여기서 좀 더 추가해서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또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은 에베소서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말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남을 해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의미는 교회를 세우는 그 필요한 선한 말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의 이 명령이 교회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들의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선한 말들을 서로에게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의 바람대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들을 다시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아주 선한 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세워주는 선한 말들을 많이 하는 새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의 영역에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거짓 그리고 비진리였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은 분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디 일부분이 고장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과 비진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들, 특별히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진리의 사람으로서 느껴야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동참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고 해도 그 분노는 반드시 조절되고 또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잘 통제되지 않고 방치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큰 불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 분노를 불로 묘사하곤 합니다. 불이 작은 불일 때는 쉽게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노할 때 죄를 짓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공간, 마귀가 역사할 자리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서 그 활동할 자리를 주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를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풀지 않으면 마귀는 그 감정을 가지고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할 자신의 공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기 공간을 발판으로 삼아서 교두보 삼아서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틈으로 마귀의 자리로 마귀의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분노의 문제를 마귀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거짓의 문제도 그렇듯이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마귀와 관여하는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관점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과 분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마귀가 개입하고 마귀가 활동할 공간을 획득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 거짓과 분노의 문제를 대하고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뚝두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26절과 27절에서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31절에서는 분노에서 비롯된 분노에서 파생된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나오게 되는 노함은 격렬하게 분출하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분냄은 분노가 난 상태를 의미하고 떠드는 것은 서로 고함치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거 역시 분노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끼리 서로 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방 역시도 분노에서 파생되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야기하는 분노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이자 화평을 추구하는 샬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 저마다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분노를 품은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되겠죠.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저의 분노 처리 방법을 대외비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오히려 더 오버해서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대해줍니다. 제 나름의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밉던 상대방이 어느덧 좋아지는 긍정의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서 억지로 일부러 더 오버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저는 저의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대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분노를 잘 통제해서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장벽이 철폐된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의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28절과 32절인데요. 먼저 28절을 읽고 32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과거에 도둑질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켜지게 되는 율법입니다. 오늘 바울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이제 수고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형제의 사랑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분을 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향해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샬롬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면서도 저 사람은 용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약한 심보를 버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기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서로에게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날마다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지나가는 개를 봐도 이쁘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30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더 이상 옛 사람의 삶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성령을 몹시 슬프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그 성령님을 절대로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서 학교 뒷산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뒷산을 보게 되면 기도 동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뭐죠? 박스떼기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런 종이 한 장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니? 그런데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서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찬양이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부르며 눈물로써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우리도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그런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거짓들이 있다면 다 사라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분노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마귀가 역사할 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긍휼로 여기고 그리고 친절히 대하고 용서하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